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맷돌 이야기 하겠습니다. 맷돌. 현대인들은 맷돌 보기가 쉽지 않죠. 또 요즘 자란 아이들은 거의 맷돌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우리 일상 속에 가장 친근했던 물건들이 요즘은 사라지죠. 어느 TV 그 프로그램에 퀴즈 시간이었는데, 빨래판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게 뭐 하는 물건인지 아는 사람, 이런 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빨래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네 일상에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도구였지 않습니까? 맷돌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골에 추억이 있거나 또 시골에 자라신 분들은 맷돌, 필수적인 생활 도구죠. 거기에다가 보리도 넣고 또 쌀도 넣어서 이렇게 빻아서 음식을 만들어 먹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맷돌은 우리들만의 문화는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이 맷돌 문화와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크기도 다양해서 신약시대는 그 맷돌을 둘이서 가는 풍경이 나오죠.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입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마지막 심판날 이루어질 풍경을 맷돌 갈던 두 여인의 이야기로 소개를 했죠. 자, 그러면 오늘 이 공동체의 그 규범을 얘기하다가 이 맷돌 얘기가 왜 나올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요즘도 이제 간혹 전당포라는 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70년대, 80년대는 이 전당포가 서민들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학가 주변에 전당포가 많았어요. 심지어 제가 다니던 그 대학 앞에도 전당포가 쭉 있곤 했습니다. 가난한 신학생들이 뭐 맡길 게 뭐가 있겠어요? 시계 같은 거 맡기죠. 일반 대학가에서는 어떤 녀석들은 이제 술값 갚으려고 시계도 잡히고 뭐 그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어요. 전당포에 가는 건 정말 막바지에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맷돌이 나와요. 이 맷돌은 서민들 생활에 마치 그 생명 같은 매일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거 없으면 그날 하루를 굶어야 되는 그런 필수품이죠. 그런데 오죽했으면 맷돌을 전당 잡히거나 잡을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최소한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인식세계와 배려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단순한 인권적 차원을 넘어선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기독교는 물론 인권에 대한 존중을 갖고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 단순히 인권만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의 메시지가 그 인권을 존중하라는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어제 그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 사퇴가 아니라 해임을 당했죠. 해임을. 그분은 그 입각할 때부터 자꾸 실실 웃고 말 실수가 잦았죠. 그리고 말 태도에도 논란이 심했어요. 그 항상 검색 그 순위 5위 랭크에 되는 그런 건 좀 안 해도 될 텐데 그러다가 결국은 말로 낙마를 하게 됩니다. 그분 그 말 실수 중에 그 이번에 여수의 그 기름 유출 사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공인이 그 기자들 앞에서 1차 피해자는 회사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2차 피해자가 어민이다. 그게 뭐 별 차이 없는 발언 같지만 바로 이 공직자들의 또 정치인들의 국민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인식 세계의 단면을 볼 수가 있는 말실수죠. 가장 큰 피해자는 어민들이죠. 그런데 기업이 가장 큰 피해자다라고 말을 하는 바람에 그 여당 의원들까지도 아우성을 쳤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오래된 이야기긴 하지만은 여러분 혹시 저 서초동 근처에 삼풍백화점 무너진 사고 기억날 겁니다. 이건 제가 직접 이제 버스 안에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엄청난 백화점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시멘트 콘크리트 밑바닥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깔려 있었죠. 그래서 뭐 구조를 하고 난리가 났었죠. 뭐 세계 토픽으로 매일 기사화되던 때입니다. 어떤 이는 일주일 만에 구조가 되고 어떤 사람은 열 며칠 만에 구조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건물 더미 밑에 깔려있던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십 며칠 만에 전부 구조가 됐어요. 그게 이제 아침에 신문에 대서특필로 난 겁니다. 제가 이제 버스를 잘 이제 탈 기회가 없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남자 둘이 그 신문 기사를 읽다가 툭 하는 말을 제가 뒤에서 듣게 됐어요. 아유, 뭐하러들 기어 나와? 거기서 죽지? 죽으면 보상금이라도 가족들이 받아서 먹고 살 텐데, 이런 말을 해요. 난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하러들 기어 나와? 거기서 죽으면? 그때 이제 사망자들에게 보상금이 막 논란이 되던 때입니다. 보상금이라도 가족들이 타서 먹고 살게 하지. 두 남자가 그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역자로서 그런 일반 시민들의 인식의 한 단면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참담했어요. 야, 어쩌다가 이 사회가 이 인명에 대해서 이런 식의 논리 구조로 그게 그냥 툭 던진 말이지만 우리 사회 한 단면을 들춰내는 참 치부 같았습니다. 오늘 이 사회가 그 생명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나, 유능하냐 무능하냐, 얼마나 더 가졌냐 덜 가졌냐, 전부 이 싸움이에요.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교회마저도 이 패턴에 휘말려 있다는 겁니다. 효율을 따지고 기능을 따지고 무능함을 따지고 유능함을 따지고.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있을 거예요. 아, 저런 사람은 왜 태어났을까? 전혀 그 조직에 도움도 안 되고 부담만 끼치고 애만 먹이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개념 속에 양이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가 부실해서 길을 잃었어요.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목자는 그 양을 찾도록 찾아, 끝까지 찾았다는 얘기죠. 찾도록 찾아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걸려서도 아니고 어깨에 메고 즐거이 99마리 양 우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온전해지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비록 우리 주변에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무능해 보이는 인간이 비춰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그 조직에 또는 그 공동체, 그 사회에 왜 두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왜 잘난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또는 짐으로 맡기셨을까? 그 상호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런 자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구속과 우리의 구원이 어떤 은혜로 임했는가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년이라는 짧은 공생애를 열어나가셨지만 주로 창기, 세리, 죄인, 병자, 환자, 장애인 이런 사회적 대다수의 그늘진 인생들을 찾아다닌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속에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절망의 죄에 빠진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그 끝없는 자비와 사랑을 메시지화 하는 여러요 일생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한 조직과 또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자들을 두신 것은 그런 자들의 무능과 유능의 기준으로 인간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자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에게 부담케 하셨을까? 여기에는 이웃사랑이라는 하나님의 큰 계명을 던져줌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구속, 그분의 마음을 배우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누가 크죠?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졌다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 명의 병력이 출동을 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근데 만 명이 전부 별 달고 나가지는 않잖아요. 별 단 사람은 한 명 내지는 두 명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 뭡니까? 사병들이에요. 짝대기 하나. 여러분 국립묘지 같은 데 가보세요. 전쟁 때 누가 더 많이 숨지고 나라를 지켰나? 전부 사병들입니다. 병장, 상병, 일병. 이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피 흘리고 무릎팍이 깨지고 흙이 묻고 진짜 전쟁을 해준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별 하나 달고 있는 거예요. 잘난 사람은 별 하나 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전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GNP 3만 불에 육박하는 그래도 이제 먹고 살 만한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여쭤볼게요. 정치 지도자이 잘해서 그랬나요? 우리나라 근대 정치사를 보세요. 정치 지도자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싸움밖에 한 게 없잖아요. 여야 갈라놓고 지역색 갈라놓고 근데 그 이면에는 재봉틀 앞에 앉아서 시다 노릇하면서 노란 꽃이 피고 봄은 지는데 봄이 온 줄도 모른 채 컴컴한 지하에서 다락방에서 재봉틀 돌리던 그런 산업에 허드렛 일을 해주던 사람들이 사실은 조국 근대화의 기초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서민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카메라 렌즈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훨씬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무용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몇몇 잘난 구조와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훨씬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사람의 기준상 무능해 보인다는 이유로 조명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나 성경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로까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냐 하면 한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을 열어보세요. 예레미야서 25장. 25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맷돌 소리가 등장을 하죠. 맷돌 가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가난한 자들이 하루하루를 근근히 이어가기 위해서 돌리는 맷돌 소리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여러분, 그런 자들이 평소에는 별로 가치 없어 보여요. 잘 안 나타나니까.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가 갖는 폐 중에 하나가 항상 가진 자, 더 센 자만 두드러지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자본주의가 윤리성을 잃어버리고 도덕성을 잃어버릴 때 천민자본주의가 되죠. 천민자본주의의 폐해가 뭡니까? 양극화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더 가진 사람은 더 갖게 되는 구조예요. 못 가진 사람은 더 죽어가는 구조예요. 이게 천민자본주의예요. 이게 자본주의가 윤리성을 잃어버릴 때, 도덕성을 상실할 때, 우리나라의 재벌의 구조가 사실은 그런 정치적인 세력과 야합해서 커온 세력들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해 보세요. 맞거든요. 그들의 수고를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래서 일구어진 부라면 이제는 거기에 공동체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윤리를 생각해서 그렇게 되도록까지 이 사회에 보이지 않게 조용받지 못했던 더 많은 어둠의 약자들에게 이제는 나누고 배려하는 그 일들을 이제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회가 그렇게 건강한 의식구조로 흘러가지 않고 계속 천민자본주의 쪽으로 흘러간다면 그 맷돌 소리가 끊어질 때 그 사회는 끝난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을 한번 보십시다. 1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성경은 맷돌 소리가 끊어질 때 그 사회가 끝난다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항상 그 약자들, 서민들, 이들이 행복해지는 세상이 건강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좀 덜 먹고 덜 살더라도 그런 이런 눈물 짓고 한숨 짓고 약자 입장에 사는 그들이 똑같은 인격적 대우를 받고 인간과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린 벌써 좀 먹고 사는 사람들의 인식 세계 속에는 그렇지 못한 자들을 어떻게 자꾸 보느냐 하면 그 지가 잘 못해서 지가 게을러 터져서 자기가 공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찮은 사람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하찮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기준은 약한 자, 강한 자의 기준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 약, 소위 세상 기준으로 무능한 자, 약한 자라고 말하는, 인식되어지는 그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경영과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룬다 그 말이에요. 소위 강하고 잘났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부둥켜 안고 함께 할 때 그 사회가 하나님이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항상 함께입니다. 함께. 그래서 늘 우리의 이웃은 경쟁 상대가 절대 아니에요. 함께 가야 될 상대입니다. 파트너예요. 동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 이거 악으로 규정했어요. 왜 사람을 유인해서 사람을 종으로 삼습니까? 사람을 무슨 논리로 이해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제 논리로 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면에는 인간의 무서운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탐욕이 발동해서 인격을 경제 논리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요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엄한 인간을 단순히 물량적 개념으로 수단으로 경제적 가치로 이용한다는데 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남북 통일도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남북 통일도 우리가 복음으로 민주화된 통일이 돼야 돼요. 복음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이 이 남북 통일의 문제도 더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통일되면 부동산 투기 좋아하는 우리 민족들이 전부 뛰어 올라가가지고 말뚝 박아놓을까봐 걱정이에요. 또 그런 데는 워낙 탁월들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정말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실현하고 꿈꾸려면 이 일들은 이 당시 일상 속에서 벌어졌던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 일상 속에 우리가 내 주변의 약자들, 무능해 보이는 사람들, 아, 저 사람은 뭐하러 있는 거지? 이렇게 여겨지는 그 수많은 하찮은 이들에 대해서 눈을 바꿔야 돼요. 필요해서 나에게 감당케 하셨겠다. 그러면 내가 저에게 섬겨야 될 삶의 영역은 뭘까? 이것이 진정 기독교인으로서 새로운 세계관으로 고민되어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고민해야 될 순종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정작 주님이 가장 큰 계명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신 이웃사랑의 실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3.1교회가 크기의 우상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이 땅에 교회를 설립하신 생명공동체로서의 본질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가. 효과와 효율과 무능과 유능으로만 모든 일과 인격을 잣대 들이대고 기준하는 그러한 시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인권 존중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것이 이 땅에 이 공동체 허락하신 하나님의 준엄한 시대적 과제임을 기억하여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서 이 일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세 가지 제목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세상은 불금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기도로 뜨거운 밤을 맞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의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인간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되는가 새롭게 눈뜨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대만 선교, 캄보디아, 미얀마, 수도권 군선교 이 모든 일정을 위해서 우리 한번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